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헌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네,
지난번에 2300주야까지라고 한 날짜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에 그 시작하는 때가 언젠가 하는 것을 찾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로 미루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애청자들께서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을 하세요. 626-374-9480번입니다. 또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셔도 됩니다. 전화는 626-497-8199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번에 한번 봉독했던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을 다시 봉독을 하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 목사님, 지난 시간에 71회와 2300주의 시작 한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시간 관계로 오늘로 미뤘습니다.
예.
다니엘은 13년은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예, 예. 저희는 한 주만 기다렸습니다.
예, 예, 그래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름부음을 받으신 때나 또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때를 시작점으로 해서 거꾸로 계산하여 올라가면 그 시작한 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 그 기간이 69일이기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이제 거기서 말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목사님이 지난 시간 끝에 나눈 말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서 좋네요. 애청자들께서도 그렇게 기억하는 중에 오늘 나눌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언제인가를 찾아야 하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어보면은요.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목사님 좀 읽으시죠.
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기름 붓는다는 것이 성령과 능력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했잖아요.
예, 예. 예.
네, 이것은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신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지만은 메시아로 봉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침례 때에 성령께서 그의 머리에 임하셔서 머물렀거든요.
네.
예, 이 성령께서 그때 임하시고 결코 떠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2절에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했거든요.
네.
여기 머물렀더라 하는 이 말은요. 헬라 말로는요. 한 번 임해서 머물고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로 기록된 단어거든요.
예, 예.
이때는 예수께서 30세쯤 되신 때라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가 서기로 말하면 기원전 2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27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계산을 해서 69일회가 되는 때가 기원전 몇 년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예. 예. 근데 목사님 69일회라고 해봐야 483일인데요.
예.
1년 조금 넘는 기간이 아닙니까?
그렇죠.
1년이 따지면은. 365일이니까요.
예.
그러면 483일은 1년하고 118일, 즉 1년 한 3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예. 예. 예.
그것이 어떻게 지난 시간에 말씀한 기원전 457년에 이른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계산법이니까요.
예,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밝혀야 할 것은 말하지 않았대요. 그것은 성경에 예언한 예언적 일일은 역사적 시간으로는 1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예, 이 말씀은 그 7장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 원칙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말씀을 다시 좀 찾아 읽어보죠.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에스겔 4장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을 표상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40일을 우편으로 누워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40일은 실제로는 40년이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즉,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표상적 예언으로 490일은 실제적으로는 490년이고, 2300 주야는 실제 연대로는 2300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원 27년부터 거슬러 69일에, 즉, 483일, 그것은 곧 483년이잖아요. 그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확하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인 기원전 457년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예,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다니엘 9장의 70일에는 메시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내용이 됩니다. 이 계산에 의하여 표상적 예언상 1일은 실제로는 1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성경의 지침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참 묘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지난주 말씀하셨죠? 그들은 왜그 해석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많은데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를 계시록 17장에 예언된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이 로마 교회를 이 적그리스도, 즉이 붉은 빛 짐승을 탄 적그리스도라고 제일 처음 해석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런 해석이 확산되어 갈 때에 로마교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총명한 두 명의 신부에게 개혁자들이 하는 그런 해석을 대항할 수 있는 해석을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알카자르라는 신부고요. 다른 한 사람은 리베라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해석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어요. 이 알카자르 신부는 과거적 해석법으로 예언서를 해석을 해서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이 제국 로마의 기독교 핍박기간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한 것인데, 이 종교개혁 때에는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이라고 주장하는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또 리베라 신부는요, 미래적 해석법을 적용을 해가지고요, 계시록의 예언들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했기 때문에 개혁 당시에는 아직도 미래의 일이라고 해석을 했다고요. 참 나는 이 해석들이 재미있어요. 그두 해석이 서로 충돌하잖아요. 예? 어느 것을 취해야 될는지 아마 사람들이 상당히 당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개혁자들이 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 교황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걸 이제 강조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요. 이후에 이 그들의 해석이 개신교회에 도입돼서요. 예?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하여 해석한 그 원칙을 개혁자들에 의해서 설립된 개신교가 도입했다는 말은 참 모순이잖아요. 이거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 그래서 도입이 되면서 어떤 부분은 과거적 해석법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미래적 해석법으로 해석을 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따라서 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 두 해석법을 마음대로 적용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런 해석 중에 다니엘서는 특히 과거적 해석법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작은 뿔을 셀루쿠스 왕조의 시리아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예, 이것은 아마 우리가 8월 12일 날 33번째 강론 때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2300 주야가 안티오쿠스의 집권 기간에 해당된다고 그들은 해석을 하죠.
예.
이런 해석들이 영향을 주어서 신학적 전통에 의해서 그런 해석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법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들의 해석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네.
2300 주야를 6년 좀 넘는 기간으로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데
네.
전혀 정확하게 2300일에 맞아 떨어지는 해석이 안 된다 말입니다.
네.
대강 그렇다고 이제 하는데요. 이 성경 예언이 그렇게 어정쩡하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정확하다고 믿거든요.
네.
그런데 1일 1년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를 기점으로 거슬러 계산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연대를 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의 예언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네. 아, 그런데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요.
예.
1일 1년 원칙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던데요.
예, 그런 주장을 저도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예, 그들은 성경 예언의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없다.
예. 예,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모르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겸손한 자세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해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언젠가 말한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깨달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이 겸손한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모르는 거 연구 안 하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니고요.
예.
어? 연구하면 깨달을 것이라고 보증하셨잖아요.
예.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깨달으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이것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노아의 때에 120년이나 또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말하면서 그것도 1일 1년으로 해석해야 하느냐고 억지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예. 예, 그런 예언들은 표상적 연대 예언이 아니고 역사적 연대 예언이기 때문에 1일 1년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예, 1일 1년 원칙은 표상적으로 예언된 예언 연대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 70년이나 노아 때 120년은 전혀 표상적 연대 예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일 1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은 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69주일, 즉 483년을 거슬러 계산해서 올라갈 수도 없죠. 아까 그 483일은 69주일은 483일이잖아요. 그건 1년 3개월 남짓한데 예, 그때는 예언된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아무런 역사적 사건도 없어요. 예, 거꾸로 기원전 538년이나 또 다리오 때인 520년에서 시작해서 1년 3개월을 만약에 지난다고 해도 그 시대는 여전히 페르시아 시대이지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 예언을 조롱하는 것이 된다고요.
네.
예언에 하나도 성취되지 아니하는 예언인데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사건, 자, 이미 말한 대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이 70일에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고난 받을 때와 그 후에 영광을 받을 때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 9장의 70일에를 빼면 아무 곳에서도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고난 받고 영광 받을 것에 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가 예언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명확하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애청자들께서도 잘 들으시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되면은 제 말에 분명히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목사님 그만큼 말씀하셨으면 다 동의하시고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제 더 자세하게 71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에 의해서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때와 시에 대한 예언이 오직 다니엘 9장 70일의 예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은요.
예.
70일의 시작, 곧 2300주의 시작이 아닥사스다 7년인 기원전 457년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조서도 내렸다는 말입니다. 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명령이 조서라는 말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은요. 다리오 6년 아달 3일에 성전을 피력했다고 에스라 6장 5절에 기록을 했는데요.
예.
그 14절에는 고레서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다리오 6년 아달 3일에 성전을 피력했다고 기록했단 말입니다.
예.
이 아닥사스다는요, 다리오 왕의 손자입니다. 그가 조서를 내린 때는요, 다리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완전히 짓고 난 후에도 63년이 지난 후라는 말입니다.
예.
예. 언제나 이것이 에스라서 6장 14절이 문제란 말입니다.
예.
예? 다리오 때에 이미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63년 후에 어떻게 성전 중건하라는 조서를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
또 게다가 에스라 7장에 아닥사스다의 조서, 에스라 7장에 기록된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에는요, 성전 중건하라는 명령이 기록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누구냐? 7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맞나? 아니면 다른 왕인가? 6장 14절, 그 15절에 예. 기록된 그 아닥사스다가 말이죠.
예.
에스라 7장에 기록된 아닥사스다와 동일 인물인가?
예.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막 이런 질문도 하고요. 예. 그런데 에스라 6장 14절에 왕의 이름이, 이름의 차례가요. 고레서, 다리오, 아닥사스다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세 왕의 조서를 조차서 성전을 피력하였는데 다리오 6년에 아달을 3일에 했다.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 성경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제가 이 문제로 토론을 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 개신교 목사님께서 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이름은 여기에 적어서 이렇게 곤란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 귀로 직접 들었어요.
예.
참말로 곤혹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다리오 6년에 맞췄는데
예.
예. 그만큼 이 구절에 아닥사스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
예.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예.
예.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은 언제나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수두룩하다는 말입니다. 예. 제 말은요. 예.
목사님께서는 이 문제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해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고죠.
예.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
예, 저는 아는 거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지금 목사님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기도 하다 말입니다.
예.
이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믿는 거로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 즉 왕의 명령서는 전문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
영감을 따라 필요한 내용만 기록한 것이거든요.
네.
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묻겠죠. 예,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고레스 왕의 조서를 한번 에스라 1장 2절 4절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네, 에스라 1장 2절로 4절.
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 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잘 도와주라 그렇게 부언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서 내용 전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3장 7절인데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훈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1장에 기록된 조서에는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까지 수훈하라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훈하라.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조서의 앞에 기록한 데는 이 말이 빠졌거든요. 예, 또 4장 3절, 에스라 4장 3절에 보면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랬거든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홀로 건축하라고 명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것도 조서 내용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는 이 말이 없잖아요. 일장에요.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분명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서에 홀로 건축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라 6장 3절로 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그 다음에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또큰돌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랬는데요. 아이 보세요. 지대를 견고히 쌓고 전의 높이는 60규빗, 나비도 60규빗, 그 다음에 큰돌세 켜에 새나무 한 켜, 이런 거다이 조서에 있었다고 이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장에 고려서 원년에 내린 조서에 있는 말인데 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는 전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감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때는 다리오 왕 때에 필요한 성전을 잘 돌보지 않아서 다시 손을 봐야 할 정도로 성전이 퇴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조서를 내린 것이죠. 그것을 에스라 7장 조서에 기록하지 않고 다만 7장 23절로 28절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서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은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죄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과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예, 이런 말을 사용했지요. 여기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두셨다라든지요. 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명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이러한 말들로 썼는데요.
네.
에스라 8장 36절을 보면 왕의 조서에 성전 재건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에스라 8장 6절 한번 읽으시죠.
예, 에스라 8장 36절.
36절요.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 서편 총독들에게 붙임해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예. 이 강서편, 즉 유발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 왕의 명령이 전달되어니까요.
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을 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것이 요새 새로운 번역들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아, 저, 이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네.
황제의 칙서를 받은 유프라테스 서부지방 지방 장관들과 총독들은 백성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거들었다. 공동 번역에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역에는요.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예.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은요. 똑같은 내용이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다음에 쉬운 성경에는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바른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협조하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예, 이 성경이 분명히 그 조서 안에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 성경을 여러 번역으로 다 살펴보셨네요.
예.
이런 번역들을 보니까 너무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왜 에스라는 이런 사실을 6장 14, 15절에 명기하지 않고 다만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성전을 건축하며 피력했다고 쓰고 그것도 다리오 6년에 피력한 것만 기록을 했을까요?
예, 우리는 에스라가 어느 왕 때 사람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는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에게는 아닥사스다 조서 내용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죠. 자기에게는.
예.
그런데 그 조서를 따라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다리오 때에도 성전 재건을 필요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상기하는 모습으로 이제 기록을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자기는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재건을 한다. 예. 그리고 이 말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아닥사스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예.
예.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예. 이 시간이 많이
다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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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시죠.
네. 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언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예언이 역사에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따라 메시아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확실한 말씀을 따라 바르게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